오늘은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번 우리 미셔널 연구소에서 출판한 세 번째 책인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라는 책을 이 제목으로 따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이유대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이 후반부에 적용점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제목 안에 어떤 함의된 뜻들이 담겨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선교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교가 누구의 선교도 아닌 하나님의 선교라고 명명된 그런 연유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저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를 선포하다라든지 다른 표현이 있었겠지만 연주하다라고 표현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선교의 다층적인 의미 또 종합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연주하다라는 개념을 잡아가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이 선교는 사실은 이 가르치고 베풀다라는 한자어의 뜻을 한글 음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베푸는 것. 아마도 100여 년 전에 처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선교의 개념을 이 개념화할 때 가르치는 것에 강점을 두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 베푸는 것에 뜻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교의 앞선 의미는 영어의 의미에서 따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미션입니다. 이 미션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나는데 이 사명, 임무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 원래 선교라는 것은 미션인데 이 미션은 사명이나 임무,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삼일교회가 교회가 이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사명과 목적과 목표를 이룬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이 있죠. 그 사명과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명과 목표는 누가 하는 것인가? 즉 주체와 내용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이 개념화를 분명하게 하고 나서야지만 이 선교가 어떻게 연주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의 내용과 선교의 주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이 뜻을 추적할 때 찾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겠죠.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이 선교라는 개념을 글자화해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이 성경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하는 이 선교라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교의 뜻을 우리는 도출해 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통해서 이 선교라는 뜻을 발견할 때 이 선교라는 뜻이 가장 근원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존재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 양식 하십니까?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선교의 개념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어떤 미션이 도출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공동체성을 가지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성이 사랑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면서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치겠죠. 사랑은 속성상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다이나믹하게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에 점점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바로 도출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의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연적 미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무한정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것은 어떤 결핍을 보완하고자 만들어낸 후천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누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이 다 채워졌죠.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부터 선교의 내용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선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이 선교를, 즉 하나님의 목적,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맞추어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되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이 개념이 바로 이 보내다, 샌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선교의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개념을 또 하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무한히 확장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후속편,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하권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이 태동합니까? 이 교회가 태동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을 온 우주 끝까지 확장하는데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무한히 확장하는 보냄을 받은 존재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엇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그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구체화시키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들은 대로 선교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친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존재론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이 존재론적 선교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교는 어딘가를 가서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보내진 직장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그 존재론적으로 선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존재론적 선교가 이 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 이 큰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교에 함께 동참된 존재로서 이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먼저 이 성경적 근거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 다음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해 보는 식으로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가장 첫 시작점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야기를 한 4장 초입부를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내뱉는 그 메시지를 누가는 지금 이 메시지로 선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다르게, 요한과 다르게 누가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로 이곳에 적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마치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취임식을 갖고 첫 일성으로 이 취임식장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면 취임식을 하고 거기서 취임사를 하죠. 여러분, 그 취임사가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 대통령이 4년 혹은 5년 혹은 8년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는 어떤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개괄적이지만 빠진 것 없이 설명하는 것이 이 취임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취임사를 읽고, 아, 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지금 입을 열어 처음으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읽을 이 17절,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가가 기록하는 누가복음의 전체 맥락 가운데,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태동해서 교회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자기가 수동적으로 넘겨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의 해석적 이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예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치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메시지를 첫 공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어떻게 확장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우리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여러분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잡한 복제판인 저와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실현되도록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성취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저는 여기서 선교의 아주 중요한 측면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복음 6장에 가면 누가가 팔복, 예수님의 팔복을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복음서인 이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태는 이 가난한 자, 특별히 팔복을 수식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난한 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똑같은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고 그냥 가난한 자도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두 측면을 저와 여러분이 균형감 있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 기쁜 소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사건이 미치는 모든 영향력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영역에는 제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무한히 확장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랑이 확장되는 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선교의 아주 중요한 범위이자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확장되는 범위는 모든 영역에 모든 것에 다 미쳐야 합니다. 즉, 이 마태와 누가가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고 심령이 아니라 그냥 사회, 경제, 문화, 계층적인 가난함에 빠져있는 자들에게도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온전한 사랑의 확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특별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 다른 예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이견과 이 대립과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것을 보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이루려고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왔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는 프리즈너스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정치적 핍박을 당하고 군사적 핍박을 당하고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눈먼 자는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시각장애인들을 얘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당시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 문화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계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서 이 눌렸다는 것은 oppressed, 억압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떤 억압인지는 알지 못하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단지 억압받는 자를, 즉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19절에 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시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이 말씀을 영감받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함과 치유와 온전케 함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가 이 땅에 임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맥락, 사도행전의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미를 점점점 영점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실제로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서 주를 더듬어 찾지도 못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집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주님을 보게 되었죠. 즉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확장되어 망가지고 깨트린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회복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되는 것은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 그리고 육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경계선을 넘어 침투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선교의 의미와 이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제대로 찍을 수가 있다는 거죠. 18세기나 19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 이 서구 백인들로 이루어진 선교사들이 자신의 나라들은 완전히 기독교 왕국이 됐으니 선교를 할 때는 타 민족, 타 문화권에 가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서구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이나 타 지역에 가서 했던 일은 대부분 마치 영적으로 구원받아 천국의 티켓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이 개인적 구원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갖게 된 거죠. 이 땅은 그냥 다 썩어 없어질 땅이고 당신들에게 내가 온 이유는 이 영적인 티켓, 이 천국행 티켓을 내가 무료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당신들은 다 내 말을 믿고 이 천국행 공짜 티켓을 가지고 다 천국에 가십시다 라는 것까지가 초기 선교사들의 어떻게 보면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교, 즉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많이 놓쳐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제국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던 제국의 사상과 이 선교의 어떤 모습이 합쳐져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땅이 점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1교회 70주년을 넘어서 새로운 70주년을 나아갈 때 우리가 선교적 교회, 이 미셔널 처치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잡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선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성과 그 존재 양식으로부터 선교의 개념을 도출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하신 사랑이 이 땅에 무한히 확장될 때 그 사랑은 모든 범위에 포괄적이고 조금도 남김없이 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 퍼져나가는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은 그리고 우리 개개인,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구체화될 것입니다. 즉,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이고 버려진 땅이고 여기는 쓰레기통 같으니까 빨리 여기서 천국의 티켓을 끊어서 사라지자 라고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그 망가져버리고 쓰레기 같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경계선을 넘고 침투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우리 주님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회복하고 복원하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방되어 온전한 의미로서의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교회로서 그 교회의 일원으로 동참해서 살아갈 때는 이 중요한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이 책의 저자인 이 마이클 고잉과 짐 멀리스는 세 가지 악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라고 했잖아요. 이 짐 콜린스와 마이클 고잉은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 양식으로부터 사랑이 확장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두 저자는 그것을 마치 교향곡의 음악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 선교가 이 땅에 퍼져나갈 때 마치 음악처럼, 교향곡처럼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향곡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맞는 악기를 다루는,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돼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든다는 거죠. 그 교향곡이 아름답게 퍼져나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연주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저자가 왜 그 선교를 이 굳이 교향곡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이 세 가지를 포함시키고 싶어서 그는 이 선교를 교향곡에 넣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저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교향곡, 관현악이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악기를 조화롭게 하는 그 교향곡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이 사막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막장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스토리텔링하듯이 이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교향곡이 있는데 이 교향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악장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악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하나님의 선교가 완벽하게 이 땅에 연주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저는 선교라는 개념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저자가 이 챕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제목을 따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의 악장들, 즉 선교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확장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영적, 또 육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펼쳐져서 어그러진 것이 펼쳐지고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선교의 온전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이라는 악장을 통해서고, 세 번째는 이 말씀 나눔이라는 악장을 통해서 이 선교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흘러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향곡에서 이 세 개 악장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향곡이 완성되지 않는 것처럼 선교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교향곡도 이 세 가지 악장 요소 중에 하나라도 결핍이 있으면 온전한 음악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 직분이라는 악장이 반드시 포함돼야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연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개혁신학, 개혁주의,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선교라고 할 때 번뜩 생각하는 것이 사형리를 가지고 아주 매뉴얼화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주 짧은 시간에 전해서 그분들이 영접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아주 요약컨대 이 선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선교의 요소입니다. 그게 바로 저자가 얘기하는 세 번째 악장의 요소거든요. 말씀 나눔. 그런데 선교가 온전히 선교로 연주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더불어 1번, 2번의 악장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저자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8월 한 달간, 7월 한 달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그 선교 전략 행위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예컨대 책의 저자의 예를 들자면 이 튀르키예에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이 농구 선수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 농구 선수가 자신의 농구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농구 선수직을 그만두고 선교사나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농구 선수인 당신께서 농구 드리블을 하면서 점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중력을 주셨지만 그 중력을 뛰어넘는 힘을 통해서 멋지게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버저뷰터와 같이 이 골을 넣는 슛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해 그것이 역전되어서 경기가 끝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역전시키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지에 대한 영감을 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고 다양하게 창조했는지를 주께서 주신 다양한 음식 재료들을 통해 마음껏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음식을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섬세하고 다양하게 만들었는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적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연주되고 드러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출근할 때 1층에 계시는 경비실에 계시는 우리 경비 선생님에게 밝게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하고, 아유 고생 많으시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가장 약자들, 사장이나 보스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누군가에 대한 밝은 인사와 친절과 환대를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이 망가져버리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시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복원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이 청지기적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 증거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입니다. 희생. 여러분, 이 짐 멀리스는 튀르키예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튀르키예 무슬림들에게 나중에 사랑을 전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부딪히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튀르키예에 있던 무슬림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대부분 막혀버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렇게 예수께서 너희들과 나를 사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 모습을 미국 백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혹은 내 동족들에게도 보여줬으면 좋겠어. 즉, 희생이 동반되지 않는 변증적인 사랑의 설명은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할 수 없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결핍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희생적인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누군가에게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해봄과 희생이 동반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을 드러내는 변증 방법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고 그 사랑을 확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말씀 나눔입니다. 이 spoken word, 즉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명사와 동사와 서술어로 만들어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죠. 따라서 이 세 번째 이 요소, 선교 악장 중에 말씀 나눔, 즉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스포큰 워드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랑은 실천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1번과 2번, 청지기적 직분을 다하십시오,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이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단지 휴머니즘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활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는 이유, 교회가 진리 되는 이유는 이 세 번째 악장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과 그 사건을 증거하는 제자들의 입이 아니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겠죠. 여러분, 힘들고 더디더라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해야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온전한 연주로서 이 땅에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어떤 모습을 짧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무한히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하실 수 있지만 공동체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그 선교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선교에 초대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연주할 수가 있어야 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얘기한 대로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계선 밖에 있는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모든 분야에 결핍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교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 청지기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따뜻한 환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증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두 번째, 희생적 섬김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확실한 변증론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 희생적, 손해적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그들 가운데 심겨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각인되어서 예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을 열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새 악장으로 아름답게 연주될 때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 삼일교회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7월, 8월 우리가 선교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귀한 책들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선교적 개념을 잘 쌓아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고 온전하게 연주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